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마음 문을 닫고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마음 문을 닫고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 백성들이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또한 그런 사고에 젖어서 하나님의 때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자꾸 핑계와 변명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학개 예언자가 주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봐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가 지금 저항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결국은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자기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온 힘을 쏟았던 백성들의 삶을 보니 그러니까 뭔가 이 백성들이 애를 쓰고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보니까 그 삶을 되돌아보면 충분히 차고 오르지 않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삶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지 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의 기회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버리고 그다음에 정말 정착과 번영을 위해 좀 더 나은 집을 위해 나은 차를 사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고향인 그 지역에서 자기들의 그 삶의 터가 여전히 미미하고 영향력 없이 허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오늘 우리 부흥 발전된 사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정말 물리적인 가난과 뭐 어려움들을 겪는 이들도 물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교해 보면 돈도 이전보다 더 벌고 음식도 나아졌고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인프라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늘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고 고함을 치우고 뭐가 잘 사는 것 같은데 더 못 살아지고 만족함이 없고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 가득 차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모습 아닙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이 빠진 함정이 바로 욕심이라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뭔가를 끝없이 채워 넣어도 계속해서 늘 하나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는 그런 무적행과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이 그 욕심이라는 그 무적행에 빠져 있다 보니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가져도 좋은 음식 많이 먹어도 좋은 곳에 가도 좋은 옷을 많이 입어도 누군가 옆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좋은 걸 가지게 되면 또 그걸 가져야지만 속이 편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살만한 땅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기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이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각자의 소행을 살펴봐라. 너희 딴 거 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어다 성전 져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꺾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가 영광을 드러내겠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지만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드렸으나 내가 그것을 훑어버렸다. 그 까닭이 뭐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이 그쳤고 땅의 소출이 그쳤고 이 얘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삶으로 인해서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이런 병에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다 썩어 넘어져 죽어가기까지. 이게 왜 그러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지금 당장 사업이 바쁘고 학업이 바쁘고 뭐 직장이 바쁘고 힘들다고 하면서 언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일을 하지 못할 그럴듯한 타당한 이유를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무 분명하고 그게 가장 우리 삶의 1순위인데 이거를 안 하고 이걸 2순위로 되돌려버리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대로 사는 일은 늘 다음 주, 뭐 다음 달, 내년 뭐 이런 식인 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각자의 소행을 좀 살펴봐라. 그러니까 늘 자기 만족을 위한 조급한 삶에 빠져 있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이 외치시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좀 되돌아봐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들이 정신 팔리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급하고 너무 벅찬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오늘 학계 선제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그런 삶이 바로 구멍난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애쓰고 살아도 그래서 더 뭔가 좋은 곳으로 쌓아놓는 것 같아도 근데 절대로 절대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타이타닉호 같은 경우 보세요. 이 배 바닥에 구멍이 났어요. 배가 침몰 중이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가장 위층에 있는 수영장, 럭셔리 수영장에 물 샌다고 그 수영장 구멍 막겠다고 이 난리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의 바른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져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부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거죠. 이런 얘기 우리 듣지 않습니까? Put the first things first.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급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급한 일보다는 급하지 않아도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삶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급하지만 뭐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고 중요한 일, 또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또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장은 당연히 당장의 삶은 급하고 중요한 일을 막 처리해야 되느라고 정신없이 바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잘 처리해 나가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해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그런 삶의 습관은요 언젠가 큰 문제가 터질 때 속수무책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삶으로 근본적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오늘 하루하루마다 지금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 무언가를 분별해내고 그것을 하루하루 가장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로 넣고 실천해가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삶의 그릇 안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만들지 않고 당장 급하고 중요한 일들만 먼저 하려고 막 그런 것만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처음엔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나름대로 뭘 일을 잘 성취해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아내와의 관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들이 그 돈 번다는 것 때문에 물론 중요하죠. 근데 급한 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급하고 중요한 일만 쫓아가다가 그것도 가족을 위해서. 근데 정작 아이들이 크고 세월이 흐르면 아이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급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항상 무시하고 급한 일에만 집중해 살다 오다 보니 진짜 나중에는 중요한 거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늘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미뤄요. 주일날 설교 때 잠깐 듣는 거 외에는 전혀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또 읽어도 잘못되게 읽거나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말씀하셨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충분히 묵상 없이 살다 보니 세상이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짜증이 나는 거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틀린 말이 아닌데 자꾸 짜증이 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부모는 그걸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관계가 멀어지고 깨지고 이제 뭐 마치 그냥 항상 싸움 상태가 되는 거죠. 항상 미루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작 해야 될 때가 오면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삶의 우선순위가 이 뒤죽박죽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도 허접한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관심이 뭐 없어서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법칙이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했고 변함없이 저들과 함께했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셨어요. 오히려 더 회복되는 자녀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셨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들이 더 뒤처지는 인생이 된 건 뭡니까? 저들이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삶이 1순위가 되지 않는 이 삶의 우선순위가 다 깨졌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어떤 방법으로 살든지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바르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던 그 분명한 부르심에 서지 못하는 이런 삶들이 결국 뭐라는 거야?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곤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큐티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누구나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큐티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성경 한 구절 읽었어, 기도 조금 했어,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눈을 떠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잘 염두에 두고 늘 그거를 묵상하며 살아, 하루 종일 묵상하며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뭔가 궁금한 걸 찾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분명한 말씀의 가치관이 사로잡히게 되고 바르게 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온전한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자,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를 두려워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미 공사 중단이 15년 동안이나 이렇게 되고 있었을 텐데 그동안은 뭘 했다는 거야? 핑계와 변명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지자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믿게 되니까 선지자를 통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이들의 마음을 열게 했을까요? 아마 현실일 거예요. 15년 동안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은혜일 거예요. 그동안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보니까 뭔가 정말 밑바늘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 현장을, 그 현실을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러면서 뭔가 뭐가 온전한 삶인가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불순종과 방황의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뭐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 아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 낭비하는 거 되는 거라고요. 그 불순종이 바로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라고요. 후회한다는 건 뭡니까? 이미 손해를 받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때 이제 학개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진정한 현실을 드디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아마도 학개 선지자만이 아니라 일부 작은 음성이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하신 그 성전 공사에 대한 소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도 기억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을 거니까. 근데 처음 저들이 정착하기 시작할 때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찼고 그래서 어쩌면 주변의 상황이 어려움보다 자기들이 사실 먼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가득 찼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어려운 그 사명의 길에 어려운 상황이 만나니까 싹 돌아서서 자기를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깨달으며 고민을 했었겠죠. 그런 가운데 학개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진정한 현실의 이유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주께서 그 예언자를 자기들에게 보내신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가를 알았고 또 자기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사실 보면 계속 막강한 주변의 세력들과 페르시아의 건축 중지 명령으로 인해 계속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깨달았는데도 그래서 마음을 연 백성들에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13절 주의 특사 학개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것처럼 사실 우리에게 가장 든든하고 강한 힘이 없을 거예요. 수많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예? 수많은 어떤 그 병력이 아니라 그 모든 이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런데 믿음 없는 상태에서 이걸 들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할 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을 들으면 짜증내고 막 반항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는 그럼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변화는 상황과 환경을 너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게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불안해하는 마음 속에 누가 주인 되고 누가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고 왜 이 역사에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고 우리 중심의 변화라는 거, 우리 생각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똑같은 악조건 환경 속에서도 그걸 뚫고 나온다니까요. 짓눌리고 핑계대고 남 손가락질하다가도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달라지는 게 사람이에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동안 늘 함께 하셨고 변함이 없으셨고 이제 계속해서 변화 없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이 너무 감동되고 참 힘이 됐다는 거죠. 우리도 왜 같은 찬양을 듣고 늘 예배를 드리다가 평소 아무런 감동도 없었는데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고통 속에 있을 때보다 보면 그 찬양이 그 말씀이 확 내 마음을 힘차게 차고 들어오고 눈물을 쏟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14절 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바꿨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리는 그 음성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변함없음에 감동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동했다. 그래서 본문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성전을 짓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달 24일이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저들의 믿음의 마음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되돌리며 주셨던 그 사명 성전 재건의 사명 그 부르심으로 바로 복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찾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말 찾으려고 미아리 점집 졸아다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은 헛되이 보낸 시간만 가득 차게 돼서 결국 삶의 끝에서 후회하고 통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기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말씀으로 이 병의 뿌리를 잡아야지 그 잠시 위기를 모면하게 해서 잠깐 마음 편하게 하는 무슨 강한 진통제 같은 것 이런 거 먹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히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참된 위로를 얻게 되고 삶이 무너지는 문제의 근원을 온전하게 고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결과가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장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또 이제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그 이 흔적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재건하려던 성전의 규모가 옛날 솔로몬 성전의 규모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던 거죠.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낙심했던 것 같아요. 이 성전을 이제 제대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 그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래가지고 여기다 어떻게 하나님 모시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핑계와 변명 속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너져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다. 분명히 이 성전의 규모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다. 인정하십니다. 2장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건물의 규모가 나한테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지금 좋고 화려한 성전에 거하냐 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바른 믿음 하나님이 거하신 만한 마음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터가 지어지는 것 그 마음의 성전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 굳세게 해라.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함을 지켜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겉이 초라해도 그들의 바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화려함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세상이죠. 거칠애가 극을 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거칠로 보죠. 뭘 입었냐, 뭘 신었냐. 그러니까 모두가 겉모습을 그래서 바꾸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산업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화려한 길, 좋은 관계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지만 바른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른 관계를 따라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요즘처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나는 이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 부르심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는 그 길을 걸을 것이다. 그것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겠다. 마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면 말씀에 바르게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 끝까지 절대로 절대로 변한 분이 아니라고요.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이 성전에 지금 짓는 이 성전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느낌과 감각에 의존하지 말아라. 규모와 양에 속지 말아라. 화려함에 속지 마라. 입은 명품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과 진리가 통하는 공동체가 될 때 시내산 언약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입니까? 너희 다섯 명이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 만 명을 쫓아내고 너희 앞에 그 적들이 칼에 엎드려질 거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너희를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할 거고 내가 함께한 내 언약을 내가 지켜갈 거야. 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겉에 속지 마라. 나의 말씀, 내가 전한 내 말을 믿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적은 숫자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으로도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자,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선 어느 곳에서든 믿음으로 담대히 용기 있게 예, 그 골리 앞에 선 다윗처럼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혀있는지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삶이 아니라 평생 계속되면서 바쁘게 살다가 우리가 정작 이곳에 있어야 되는 사명은 항상 뒤로 미루어 두고 전혀 하지 않는 삶이 되고 있지 않은지 이걸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 처리에 일평생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그러나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이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이 일들을 반드시 하루하루 빠짐없이 조금씩 계속 심어가야 되는 그런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춘 거는 중요하고 급해 보이는 그 생존의 문제들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었는데 그런 삶의 스타일에서는 그 멈추었던 성전 재건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자발적 기회는 결코 오지 않아요. 맞습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에만 신경 쓰고 살다 보면 절대로 우리가 이 땅의 존재하는 소명의 길에 서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시간이 안 나요. 항상 시간이 모자라다고 생각할 뿐이지 결코 이 시간은 만들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유다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시간이 없을 때 못하는 일? 여러분 그렇다면 시간이 나서도 못해요. 시간은 저절로 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조정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런 삶의 원칙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태양은 언제나 하늘 그 자리에 떠 있죠. 그런데 그 구름이 그것을 가리게 될 때 우리는 그 태양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구름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삶을 살아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빛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뭐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핑계와 변명을 만들지 말고 마음을 열어 순종의 기회, 순종의 시간, 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홍해의 길을 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돕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나의 길을 걸었기에 늘 밑빠진 독에 물붓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탓하고 상황과 환경 탓하고 옆 사람을 탓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루하루 늘 급하고 중요한 일에 쫓겨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 아니고 날마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에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함으로 점차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게 있지 않고 날마다의 삶에서 급하지는 않아도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늘 이루어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 많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속히 주님의 뜻 안으로 돌아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닫아서 문제지 하나님은 변치 않다라는 이 사실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여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